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 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 양이 알도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4장. 훗날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악마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악마의 가르침은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을 통하여 온다. 이 거짓말쟁이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처럼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들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도 마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내 가르침을 깨우쳐 주어라. 그러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그대가 좇아온 건전한 교훈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속된 신화나 늙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들은 물리쳐라.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여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몸을 훈련하는 것도 조금은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모든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이 말은 참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힘써 노력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하여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오히려 그대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삶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 들려주는 일과 간곡히 타이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힘써라. 그대가 받은 영적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예언자들이 그대에 관하여 예언하고 장로들이 그대에게 손을 얹어 주었을 때에 그대가 받은 것이다.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여라. 그것들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바쳐라.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펴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신명기 제13장.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Tempted and tried, we're oft made to wonder why it should be thus all the day long. While there are others living about us, never molested, though in the wr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death has come and taken our loved ones, it leaves our home so lonely and drear. Then do we wonder why others prosper, living so wicked year after year.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When we see Jesus coming in glory, when he comes from his home in the sky, then we shall meet him in that bright mansion.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의 이름은 쌍둥이 신이었다. 그 배의 뱃머리에는 쌍둥이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 우리는 그 다음날 보디올에 닿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간청으로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로마에 가게 되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새 주막 마을까지 마중을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를 조사하고 나서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제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저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아무런 편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반대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노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전도를 하면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말했던 바람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배전의 풍랑 가운데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긴 풍랑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나왔고 이제는 그 긴 여정이 끝을 보이면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그렇게 더디도록 외면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버려두시는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이 일만 좀 잘 넘기게 해주시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힘들어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의 되어감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될 때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헤아린다면 이런 일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로 이해하고 인간적인 다급함이나 주님의 뜻이나 말씀을 넘어서는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중심으로 로마로 가는 마지막 행로입니다. 풍랑에서 떠밀려서 이 멜리데 섬에 온 바울 일행이 타고 와서 깨어져 버린 배와는 다르게 이곳에서 겨울을 난 배가 있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들어온 후에도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도 지중해의 풍랑이 자주 이는 기간인 겨울 동안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을 풍랑의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실리 섬의 동남쪽 항구인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끝인 네기온의 남풍을 의지하여 로마를 220km 앞둔 보디올에 이르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며 신앙의 교훈을 나눈 것 같고 그런 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피오 광장에 이르자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이 아피오 광장이야말로 로마의 가장 유서 깊은 로마의 출입구이고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토벌하고 많은 전공을 세운 장군들이 로마로 개선하게 되면 이 아피오 광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믿음의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에 합당한 하늘의 장성이었고 미래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천사들의 환영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레비스 타베르네라는 마을이 로마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피오 광장과 이 세계의 숙소라는 이름을 가진 곳까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나왔던 것으로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진 바울이었으므로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5절에 누가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고 약속하신 것을 결국 전혀 불가능 같은 어려움을 겪고서야 이루시면서 세상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역시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까지의 비참한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만 가졌다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할 격려와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늘에 입성할 때 더욱더 영광스러움을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 중심으로 로마에서의 바울입니다. 베스도 총독의 좋은 평판으로 꾸며진 조선은 물론이고 난파하여 모든 죄수들을 죽이거나 놓칠 뻔한 상황에서 기여한 바울의 난파선 위에서의 역할과 멜리데 섬에서의 역할을 이제껏 지켜봤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증언 등등도 분명히 바울을 로마의 시위대안에 인계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을 가둬놓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철옹성같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로마의 시위대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로마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분명한 이상 바울을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3일 후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불러들여 행여 있었을 오해를 먼저 풀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사흘 후에 바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17절에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17절 중간에 라는 율법 준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오해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7절 하반절에 라는 말은 사실에 있어서는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로마의 천부장이 구원해낸 사실을 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18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되는 입장이었음을 말하지만 사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재판을 회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요 19절인데 자신의 아픈 경험을 호소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표현들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19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적어도 바울이 언제나 말하는 대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요 탄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13장 46절에 유대인들 대상한 복음을 듣지 않으므로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돌아서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호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 청한 이유를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20절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하려고 애썼고 누구를 만나든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는데 언제나 인간적인 오해나 걸림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제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분명히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구속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0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은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소망,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원치 않는 것을 하거나 매일 수 있겠습니까? 즉 자유도 손해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고백도 역시 같아야 하고 그래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우려하는 바와는 의외로 로마의 유대인들은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1절에 일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향한 이 복음의 호소는 여기서도 역시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정적인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로 너희 초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다음 시간 24절 25절입니다. 마침내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쉽게 말하는 비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잡기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을 때 그 보여주신 비전은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의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자에는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르쳐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 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 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열거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은 중성이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의 어원을 살펴보면 최종 단계로 인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원과 방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은사가 점차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가 아버지를 만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영적으로는 빈곤이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풍요롭지만 더 많은 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와 저희 가족이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꾸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 들으면서도 아직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영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